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5장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놓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탐욕이 불처럼 여러분의 몸을 태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이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둔 살찐 짐승들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반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귀한 곡식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을비와 봄비를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들었고 또 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믿고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누구든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짓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호수아기 제7장.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나웻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교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르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테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유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절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절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절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절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나라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곧 디베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이려면 한 사람이 8달을 일해서 번 돈으로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 안드레도 있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안드레가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보리빵 5개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으로 표적의 중심 같은 이적이면서 항상 주님만이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만이 영육의 모든 굶주림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이 6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 역시 육신적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육신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없는 영과 육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한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채우고 섭취해야 할 영육의 양식과 음료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균형 있는 영육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처럼 현세와 내세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과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육의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나 예외 없이 사람들과 장애자들로 북적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2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당시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던 때이고 미개한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당연히 나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역시 상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3절에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기 위한 준비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자신을 따라온 군중을 복음으로 그의 영혼이 윤택하도록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자 끼니를 잊어버린 저들의 육신도 챙기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입니다. 신령한 것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육신으로도 채우심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다음의 진행 상황을 이미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음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이죠. 이 굶주린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시의 시간과 상황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미 불가능함을 아시고 자신이 친히 먹이셔야 하심을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원대로 주시는 예수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안타까움과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아시고 물으심에 두 제자 빌립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계산과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에 라는 한결같은 안타까움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판단은 분명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성으로 계산된 사실로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여기에 주님의 권능을 포함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홀레식의 집에서 모자라는 포도주를 맹물로 만들어내신 주님의 능력이나 죽은 왕의 신하를 살려내신 주님의 표적과 38년 된 장애자를 단번에 걷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보고에 주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사람들로 식사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10절 상반절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도 어리둥절하였을 겁니다.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법도 합니다. 저물어가는 들녘에 배는 고파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언제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그대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11절 상반절인데 언제나 주님께서는 표적의 시작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세이셨습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 하반절인데 이러한 결과는 빌립과 안드레의 염려를 뒤집는 반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손을 털어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던 빌립의 계산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안드레의 염려는 완전히 채워짐을 봅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신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는 각자의 필요한 대로라는 말과 바꿀 수 있고 이것은 역시 오순절에 탄생한 처음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사도행전 2장 45절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주님께 드림이 전제되어 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의 약속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 15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시는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사모하는 군중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모자람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베풀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리만큼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수고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이 없도록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먹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귀중히 여기심을 배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중요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했고 그 결과가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13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그 약속된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은 우리 주님을 그 선지자라고까지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먹은 군중들은 주님의 복음보다는 수고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쪽에 더 매력을 가졌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이죠.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자신을 찾는 것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6장을 계속 상고하면서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굶주린 백성에게 표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이유는 서론에서 인용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35절에 영혼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육신적 이해를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오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필요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결코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넘치고 남을 정도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미 그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깊게 연구해 봐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중요한 세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가? 침수인가, 약식인가,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의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의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형식에는 몸을 물에 잠기는 침수가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도 있으며 물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든 약식 세례를 행했든지 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예수께서 침수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수를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침수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은 세례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이를 행한 예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지켜야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만큼 깨끗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권유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서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법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멈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과 그 가족 모두가 생계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